사도행전 22장은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사도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첫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22장은 구원과 사명 이 두 가지 거대한 주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사명에 있다 하고 자기 사명을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는 바울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은 바울의 사명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구원과 사명 사이에 끼어 있는 영적 어둠에 대한 겁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1절에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기를 데리고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11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도행전 9장으로 가져가 보면 9장 8절에는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겁니다.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말 중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곡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이전의 사회 현실을 지탱하게 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요소가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요소가 일어나는데 그 무너지고 일어나는 가운데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기간을 사회적 현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변곡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전에 자기를 지탱하게 했던 유대 사상이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는 아직 모르는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변곡지점을 만나게 되죠. 그것을 중간 지대에 사도 바울이 눈을 3일 동안 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학자들은 이런 사울의 상태를 영혼의 어두움이라, 어두운 밤이라 얘기했습니다. 영적 어두움은 지금까지 작동시켰고 나를 견디게 했던 모든 가치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어두움을 만나면 나를 지탱하게 했던 어떤 내 가치관과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를 지탱하게 했던 어떤 믿음의 요소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상식, 심지어는 내 믿음까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영적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실 때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어둠의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근데 이 영적 어둠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겪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영적 어둠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과거는 무너졌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어둠에 갇혀 있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하게 됩니다. 이런 어둠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후계자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나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과거의 자기를 지탱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갈 때 그가 그게 어둠을 영적 어둠을 겪고요. 사회적 용어로 변곡점을 지나가게 되죠. 골리앗을 죽였다는 국민 영웅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명예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광야에서 영적 어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나왔는데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측을 해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영적 어두운 밤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셨고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해요. 영적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었느냐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자기도 예수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를 다시 알게 됐다. 그게 뭐냐?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감겼다가 다시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알았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되는데 그 과정에 눈이 감겼다가 떠지는 역사가 어두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어두운 밤을 준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구원론과 하나님의 인도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8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몇 절 지난 다음에 8장 14절에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인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과 인도는 동전의 양면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한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시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과 인도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구원론이란 말이야.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 믿음을 보이는 것에 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묻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이루어지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요? 그렇죠.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구원과 함께 그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집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 주님, 내가 들으니까 그는 많은 해를 교회에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처음으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진리를 믿어야 하고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에요. 이 사울, 이 바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을 지나갈 때 내 믿음을 진리 위에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몰려온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영적 어둠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나? 그렇다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얘기 하나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17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후에예요. 이게 얼마나 뒤의 일이냐라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에, 얼마나 후에 됐느냐라는 논쟁이 가요. 근데 대개의 견해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요. 그래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가요. 이 사실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됐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난 부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느냐? 그것을 어디 가서 연구하게 되느냐? 아라비아 3년 가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내가 본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했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붙었는데 모래 껴안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가슴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에 대한 증언을 너의 증언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변해요. 그 항변이 뭐냐? 그 다음 절에 19절을 보세요. 누가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죠?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수 믿는 돌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회당에서 사람들 때리고 다메섹에 가서 남자 여자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옥에 가두려고 외국성까지 갔던 저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저를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들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왜 말리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항변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어떻게 해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유대인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 자기 혈육과 자기 친척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생각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듣는다. 너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뭐냐? 소명은 사명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는 유대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선교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선교지는 이방이고 너의 선교지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열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바울의 의지가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봉사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소명의 문제로 바로 하나님과 바울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날 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기도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그가 9장 10절과 11절에 그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있었느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구원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도 바울이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눈뜨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영적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 그는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3년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서 뭐 했냐?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명과 자기의 길을 찾게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어둠을 이겨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 어둠을 지나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언제? 영적 어둠을 지나면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어떤 제목으로 있는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얼마나 기뻐하셔.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과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두 케이스, 사도행전 22장과 그 다음에 여기 9장을 얘기하면서 영적 어둠을 지나는 바울의 영적 태도가 뭐냐?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나서하고 많이 비슷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다시스로 가죠. 풍랑 만나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뭐 했냐? 그 영적 어둠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이 전체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없었다면 3장에 요나가 다시 니느웨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을 겪고 있는 바울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22장에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어떻게 됐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22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보내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더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지금 봐라. 내가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물어보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땅에서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구원시켜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믿으세요.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몰랐을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권능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는 아침이 되게 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녹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복 있는 아침이 되게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가 믿어지고 기도의 영이 되어주신 그리고 믿음의 영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